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고 삶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혜가 좋은 것인 줄 알지만 우리가 내가 지혜 없다는 걸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그걸 인정하면서 살기가 어려워요. 내가 지혜 없는 자라는 거를 잊지 않으면 지혜는 우리가 구하게 되어 있고 잘난 척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그냥 확 뭐를 일 저지르는 일을 별로 안 할 거예요. 또 하나님에게 묻고 듣고 그리고 하나하나 조심스레 할 텐데 스스로 알고 있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그냥 자기가 결단 내린 대로 자기가 생각했는 대로 그냥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 순종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곧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생각한 대로 곧 하면은 사실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일을 저지른 것을 알고 그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할수록 뭐예요? 더 일이 번잡해지고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을 때는 사실 원점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멈추어가지고 다시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춤받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게 하심을 좇아 살고 있는지 내가 가는데 주님 따라오세요 하는 건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건지 내가 지금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성령님을 좇아 살고 있는지 그거를 자꾸 점검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울을 보지 않고 내 스스로의 얼굴을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춤을 받지 않으면 내 내면 그리고 내 삶에 내 발이 어디에 가서 서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고 싶은 거 저기 가야 돼 이거 해야 돼 난 이거 하고 싶어 맨 자기의 어떠한 그런 목적이나 그 욕구에 급한 마음만 있지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는 그러한 초조와 머리 복잡할 일만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니까 그 예수님을 좇으라 그럽니다. 그 예수님의 길 되심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거해서 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타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성령을 좇아서 살으라 해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뒤를 쫓는다 그래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연합된 삶을 사는 거죠. 연합보다 친밀한 삶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갖고 더욱 가까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그럴 땐 항상 뭔가 틈이 있어요. 그러나 연합이라는 거는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일체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신 거는 우리를 연합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넣어주셨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거야 하고 그 하나님께 소유된 자로서의 그 자격을 주셨거든요.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야 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간격을 갖고 틈을 갖고 또 멀리서 주님 쫓아가려니까 음성도 들리는 것 같고 안 들리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보이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연합된 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주장하는 거지? 주님이 따로 보여지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이 나에게 하게 하심으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서 그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체험한 거 이상을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 연합된 삶을 사는 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고백과 열심히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두리번거리면서 막 쫓아가는 사람의 고백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도요. 그리고 간혹 보는 사람과 또늘 함께하는 사람과 그게 고백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맞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사실은 연합이에요. 늘 함께 하시고 늘 하나 되어서 늘그 안에 거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언제 어디서든지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밤새 감사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우리의 구속함,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의가 되셨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항상 지혜롭게 살수 있고, 주 안에서 항상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에게 소유된 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그러한 삶을 살수 있다거든요. 시시때때로가 아니고 가끔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밖에 느끼지 못한다면, 아니, 정말, 아주 가끔밖에 느끼지 못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사이에 다른 이물질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틈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쓰는 게 더욱더 가까이라든지 더욱 친밀하게라든지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연합됨을 누렸을 때는 더욱 가까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이렇게 넘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더욱 가까이라는 말이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신앙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각기 숨쉬고 각기 자기 발걸음이 자기 신앙이에요. 우리가 육체로도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 부부라도 쌍둥이라 할지라도 각각 숨쉬고 각각의 인격, 각각의 삶이 있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받는 것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말씀을 누리는 것, 체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듣고 배우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결국은 열매로 체험되지 않는다면, 그걸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듣고 알아라가 아닙니다. 듣고 맛보아 체험해서 나타내라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친히 살아 역사하셔서 그대로 이루시고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원함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이 그 말씀대로 우리를 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게 하심이 계속되면 반드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의 그 변화된 삶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것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냥 알고 원함. 다시 말하면, 나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사랑하고 싶어 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를 저주하더라도, 나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나를 핍박하고, 내가 아무리 지금 상황이 안 좋더라도, 내가 몸이 아프고, 아니면 돈이 없고, 내가 여러 가지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뭐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감사하는 삶,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때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가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거, 나로서 할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협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 사람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오히려 하나님 육체를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작고 어리석고 힘없고 비천하고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자들을 택하신다 그랬어요. 왜? 있다고 안다고 크다고 강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으려면 내가 지혜 없는 걸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내 힘이, 내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없는 걸 먼저 알아야 되고, 믿음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주님이 믿음의 시작이 되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알면 내 믿음 할 게 아니라 정말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 주소서. 믿음이 말씀을 토대로 한 거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한 거니까 늘 들어야 되고 늘 받아들여야 되고 늘 구해야 되고 또 늘 말씀에 나를 드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로 말은 아로새긴 은중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그랬어요. 경우에 합당화되는 건 그 때에, 그 상황에 딱 맞는 말. 그런 것들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더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 책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책망이라는 자체를 원하지 않지만 지적받는 것 같고 그래서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 청정하는 귀에, 책망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그 귀에는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라, 그것도 너무나 아름답고 또 정말로 거기에 귀한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칭찬받고 싶어 하고요,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도 자기 원하는 말을 구하고, 그리고 그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자꾸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구하는 거는 나의 원하는 거를 기도해요. 그리고 그거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기 원해요.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닐 때에, 뭐 점쟁이를 쫓아다녀도 그럴 거예요. 좋다고 하는 말을 하면 받아들이고요, 나쁘다는 말을 하면 깨름직하면서도 또 자꾸 찾아다닙니다. 좋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검진을 했을 때 괜찮다 그러면은 안심하지만 안 괜찮다 그러면 뭐예요? 다른 병원에 가서 또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 같은 심리예요. 우리의 인간은 나의 원하는 답을 듣기 좋아해서 정말 종말에는 다 귀가 간지러워져서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선생을 선생으로 모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죠.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라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만이 진리랍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선하고 옳으시고 다른 그 무엇도, 다른 어떤 인간적인 이론과 어떠한 것도 사실은 온전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만이 옳으시다예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러면은 그 외의 것은 아니다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이미 높아져서 선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인간을 부인하는 것 같고 책망하는 것 같고, 너희들은 어리석고 너희들의 지혜가 내 어리석은 말도 못하다, 너희들의 지혜는 헛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책망하고 또 잘못된 거 수정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지만 내가 너희들의 의가 되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청종하는 자에게는 그게 기쁨이에요. 근데 청종하지 않으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것은 정말 복음이 얼만큼 귀하든지, 예, 하나님이 얼만큼 아름다운지,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 그거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때에 맞춰 그 합당하게 말하는 것.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11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그 적당한 양, 적당한 때, 어떤 그런 어떤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지나치다는 거,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되는 거는 다 해가 됩니다. 나중에 그 꿀이 몸에 좋지만 그것도 충분히 먹어라. 그러나 과하게 먹으면 토하게 된다. 사람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남의 집에 자주 다니면은 그 사람이 이제 진력이 나가지고 짜증이 나서 너를 미워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우리 20절 보면 마음이 상한 자한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분 같으니라. 그것도 결국 아무리 노래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좋다고 그래서 나 즐겁고 나 기쁘다고 그래서 막 하면은 그게 오히려 상대방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된다지요. 또어그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 심부름을 잘 수행하면 그 충성된 사자, 그 사람이 일을 잘하면 그거는 그 추수 때땀 흘리고서 막 힘들었을 때그 얼음을 먹은 것 같이 그 주인을 시원하게 한다. 그러니까 잘하면 시원하지만 뭐 잘못하면은 오히려 더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의 만남과 더군다나 그 자기 같이 일하는 동역자 아니면은 그 가게를 한다면은 거기에 두는 그 직원들 그 사람들의 어떤 충성됨 그러한 것이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어리석고 그 사람들이 신용이 없고 그 사람들이 제멋대로란 뭐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를 갖고 잘하려고 그래도 그 가게 그 사역 그 모든 거는 다 망쳐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혜가 되셔서 하게 하심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적당한 양, 적당한 때 하나님의 모든 그것이 하나님만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는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은 의지할 만한 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행했을 때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모순되고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하는 일은 그때에는 맞는 것 같고 굉장히 적합한 것 같고 자기 자신의 어떠한 동기라 그럴까? 자기 감정으로는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이 너무나 상대방에게는 또 전체적인 것을 볼 때에는 실수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대로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금 판단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한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당한 시기에 그 하는 말, 또, 그 책망도 청종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내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만이 이 말씀이 가능해요. 물론 이말 자체는 그냥 아멘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내 머리로 내가 생각해서 많이 생각했으니까, 많이 고민했으니까 그러면 올바른 답이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때는 모든 시기에 맞아서 아름다운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름다운 때라는 건 아주 적절한 때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름답게 느끼나?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늦어요, 막. 내 마음이 초조하고 우리 마음이 항상 급해요. 또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때는 곧 순종해야 되는데 딴게 바빠서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늦고요. 그리고 우리가 딴 거를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뭔가 하나님이 급한 것 같이 느껴져요. 날마다 자기를 버리는 일은 우리는 나중에 하려고 그러고요.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언제 해주실 거예요? 빨리, 빨리, 빨리 합니다. 하루하루 자고 깨면서, 먹고 마시면서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만큼 자라고, 그만큼 변화되고,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살리우심 속에 있는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 나무들을 볼때 새싹도 아름답고요. 또, 봄에 그꽃 피고 돋을 때, 그리고 여름에 무성할 때, 가을에 단풍 들 때, 겨울에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라 그러지만 그 앙상한 가지가 또 나타내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생명들의 그 뭐랄까 물을 빨아들이는 그 살아있음을 느껴지면요, 겨울 나뭇가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그 생명의 기운을 느끼는 자에게 이래도 저래도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비는 이뻐도 애벌레는 안 이뻐요. 번데기도 안 이뻐요. 그건 우리 눈이에요. 나무는 우리가 뭐 그나마 다 이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뭐랄까 곤충이나 그런 것들을 볼 때는 그런 변하는 과정이 우리 눈에는 마음에 안들때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내가 느끼는 거지 하나님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그 정하신 생명의 법칙 속에 있는 그 과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더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았더라가 우리에게는 좋게 안 느끼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그말 자체는 다 좋은데, 내거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뭐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뭐가 간섭이 많은 것 같고, 주장이 많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말이 뭐가 많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좋은 거는 받기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거, 쓰레기, 독이 되고, 그 어둠 권세에 모든 버리는 거는 십자가에서 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분리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성별해 주셨고, 육에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성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구습이 내것 같고, 하나님한테 온 것을 그 구습 속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새 것은 세포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아담의 자손인 그 옛사람이 구습으로 내 육신의 소욕을 좇아서 살려고 하는 그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물론 따르지 않습니다. 아니, 싫어해요.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언 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름다우면 내 때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책망을 받더라도 책망 받을 만한 것을 오히려 자원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거 모릅니다. 죄를 모릅니다. 비추소서, 가르쳐 주소서. 책망을 자원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청종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십자가의 보혈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너를 내가 이미 깨끗이 했다. 그런 너를 내가 수정시킨다. 그러니까 정죄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수정시켜 주는 거예요. 뭐가 삐뚤어졌는데 바로 해주는 거거든. 코가 삐뚤어졌으면 수술을 해서라도 바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마음에 안 들다고 예쁘게 하려고 밸런스 맞추려고 몸을 이리저리 운동하고 뭐하고 해서 예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올바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것을 제하시고 하나님이 올바로 하는 방법은요. 옛것을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짜집게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옛것을 버리는 거예요. 죄를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대치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것을 이렇게 만지작거려서 수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말씀으로 수정한다는 그것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감정과 내 가치관에서 나온 그것을 버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어떤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만 그 육에서 고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 만약에 그렇다면 십자가가 필요가 없었지. 십자가는 우리의 것을 다 예수님과 더불어 못 박아 장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그 새롭게 하심은 십자가를 통해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미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옛것을 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없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게 사실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새롭게 되고 그리고 또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 충성된 사자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뭐할 때도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 시원하게 해드리는 게 충성된 자라. 주인에게 충성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능함을 요구하지 않고 충성됨을 요구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유능이 있는 게 아니라 충성이 있어요. 충성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입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하라는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때에 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보면 거짓 예언자와 그참 선지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거짓 예언자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하라지 않는 말씀을 하라지 않는 때에 하라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언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언제 하라를 꼭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하는 것을 거짓 예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언과 거짓 교사와 그 사람들이 말세에는 많이 나와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없애주세요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벌써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많이 나온다. 그리고 미혹을 하니까 너희들은 미혹 당하지 말라요. 미혹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너희들은 욕심에 이끌리지 말아요. 그 욕심을 우리 안에서 자꾸 죄로 버리게, 욕심으로 이끌려 가기 전에 죄로 보여주고 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빛이에요. 그래서 빛 가운데 가면 우리는 실족하는 일이 없고 욕심에 이끌려 갈 성령을 좇아서 살면 우리는 내 욕심의 소욕을 좇아서 살게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대적 관계 반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살면 우리는 나의 소욕을 쫓지 않아요. 나의 소욕을 쫓아가면서 성령을 쫓아가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소욕을 버리지 않으면 성령의 소욕을 못 쫓고,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우리는 내 소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충성되다는 것은 먼저 내게 무엇을 시키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심부름을 가려면은 정말 편지 받고서 그냥 쭈르륵 달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서 뭐라고 하고 주고 가서 무슨 답을 받아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정확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그대로만 하면 돼요. 충성된 심부름꾼의 예수님이 가지신 모습,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라는 말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것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역하는 지체들에게 이제 헌신해서 그 사역을 꿈꾸고 선교지에서 아니면은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데에 이렇게 봉사하는 섬기는 그런 지체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요. 예수님보다 더 유능해지고, 예수님보다 훌륭해지고, 예수님보다 더 커지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시키는지 그것만 해라. 어떤 때는 저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다 지체들에게 그게 사랑이고 그게 지체들에게 유익된 일이에요. 나쁜 일이면 물론 처음부터 하려고 안 하지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리고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게 있지만 그러나 어떤 때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딱 묶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라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제가 몸이 묶이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지만 그때 항상 수정받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예요. 그리고 그거는 정말 어떤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음성에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화답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해야 하는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어떠한 그 친밀한 교제를, 연합된 교제를 우리가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일에 팔려서 사람에 팔려서. 그리고 결국 자기가 힘들어지고 자기가 기운이 빠지죠. 그래서 사역하다가 마음에 생기가 그 빠질 때내 마음에 감사함이 기쁨이 평강이 어떠한 하나님과 동행함의 즐거움이 이렇게 옅어지거나 그것이 메말라질 때 원인은 딱한 가지예요. 공급줄이 아니라 지금 쓰는 쪽에다가 물꼬를 열어놔서 그래요. 공급받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거를 퍼주면은 말라질 수밖에요. 그럴 때는 오히려 물꼬를 퍼주는 거를 멈추고 우리가 공급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항상 공급을 받아서 우리는 전해주는 그 파이프 역할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담겨 있는 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아서 주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 그랬지만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분이 그때에 말하게 하니까 미리 말할 거를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경우에 합당한 그 적당한 말, 그 말, 그것이 만약 책망이라 할지라도 칭찬이나 사람에게 아부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이 하게 하심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려면 우리 자신이 성령에게 늘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갖고 사람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도록 나를 온전한 파이프로서 내어드림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충성된 사자예요. 오래 참음,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선물을 앞으로 하겠다고. 난 이거 좋은 거할 거야. 나는 줄 거야. 내가 뭐 해줄게. 미리 이제 뻥치는 거죠. 아마 선물 주겠다고 한 거, 그거는 그때 마음은 참이었을 수 있어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그날 밤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듯이, 그러한 베드로가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마음으로는, 해주고 싶었고, 정말 선물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허풍으로 큰소리치고 거짓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대고도 성전에 대고도 어디에다 대고도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곧 지키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아니,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말한 대로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년에 내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리라. 내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그 충성된 사자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파이프 역할로서의 그 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내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는 절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내가 부인되고 내가 버려지는데 내가 뭐 하겠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옵소서요. 말씀대로 내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것이요. 그랬을 때 모든 영광이 주께서 내 안에서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말씀이요, 그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열매인 거예요. 다 성령이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선물을 준다고 거짓 자랑하면, 내년부터, 아니,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마치 내가 한것 같은 그런 마음. 나 하나님한테 이런 약속했어. 나 이렇게 서원했어. 나 이렇게 고백했어. 그것이 이제 어떤 감사함이나 지금 받은 거에 대한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들, 나의 자랑, 그것은 다 거짓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비가 내릴 것 같지만, 비바람이 구름이 가득해서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열매 맺지 않는, 실제로는 비가 아주 오지 않는 그런 것 같다는 얘기. 오늘 눈이 온다 그랬어요. 뭐 일기예보 보니까 이따 저녁에 온대요. 그치만 하늘을 보면은 눈오개 안 생겼고, 기온도 눈오개 안 생겼어요. 지금 겨울인데 황사가 껴서, 황사주의보가 내려서 지금 서울거리가 뽀얀데, 우리가 일기예보도 틀리면, 아, 예보니까 그렇지요. 그게 거짓이라고 우리가 뭐 그렇게 뭐 갖다 뭐라고 안 해요. 옛날보다는 훨씬 지금 잘 맞게 됐지요. 아, 예보가 틀렸구나. 그걸로 그냥 그만이죠. 우리가 지금 거짓 일기예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선물한다고 했으니까 나의 거짓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아무 열매도 없다. 실질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일을 미리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는 내일이 우리 손에 아직 없습니다. 내일 내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일도 살려 주셔야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리라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까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먹어라. 충분히 먹어라 해요. 왜? 꿀은 몸에 좋으니까. 그러나 과도하게 먹으면. 사실 말씀은 과도하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해도 말씀은 우리가 사는 삶이니까 양식이니까 하나님이 계속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행하게 하세요. 말씀은 과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공부하고 뭐하고 하면 뭐예요?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뭐하고 해서 행함이 아니라 계속 내 머리에다가 축적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내가 많이 아는 것 같고 내가 뭐가 된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능력은 거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살게 하시는 이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내 보좌에 내 왕좌에 그분이 앉으셔야 돼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시도록 우리가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왕좌에 앉아서 내가 내왕 노릇하면서 말씀을 그냥 내 머릿속에 내 어떤 지식의 속에 그냥 축적시키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위선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거짓되게 만들고요. 우리를 스스로 속게 만듭니다.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정도껏 먹어라. 우리 음식 안 먹으면 안 되죠. 영양 밸런스 좋게 매일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은 주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억지로 뺏어서 막 과하게 그렇게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 손으로 먹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기들을 보면요. 아기가 젖을 빨때 배부르면 더안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무슨 어떤 결핍증을 갖게 되고 뭐 하면은 나중에 먹는 걸로 욕구불만을 채우죠. 그래서 과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동물들도 과식 안 한다 그러잖아요. 먹을 만큼만 먹는다고. 근데 우리는 그 정도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결핍이나 그런 거를 먹는 걸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어서 좋은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거는 남에 대한 배려와 그 남에 대한 그 어떤 예의를 잊지 말라도 됩니다. 사람이요, 어프로지게 친해지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 서양 사람들은 미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그 프라이버시라 그럴까? 어떤 그 예의들이 많이 지켜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좋을 때는 어프로지게 좋습니다. 매일 만나고 뭐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싸우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원수돼요. 얼굴을 붉히고 마음에서 씩씩거리고 뭐가 상처가 아주 깊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또 어느 면에서는 그렇게 정말 물고 먹고 막 으르렁거리지 않고 헤어집니다. 그런 거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사람은 인정이 많고 많이 친해지지만 그리고 또 친한 사람한테는 너무나 잘해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은 눈길도 안 주고 그리고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 모르는 사람한테도 친절하지요. 참 그런 거 보면은 그 어떤 국민성이라 그럴까? 그런 문화에서 오는 그 컬처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각기 존중해지고 각기 예의를 지켜주고 각기 배려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한다 그래도 서로 지배하거나 폐를 끼치거나 그리고 내 식으로 너를 생각하지 말고 또 내 식으로 맞추라고 상대방을 이렇게 좌지우지 하지 말으랍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너무 자주 다니면, 이게 주 안에서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는 다 한 몸이에요. 그런데 몸이라는 거, 가족이라는 것도 다 위치가 있습니다. 배치가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너와 내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식으로 그 사람한테 요구하고 내 쪽으로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같이 붙어버리면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지. 끼리끼리 하나 돼버리면 어떡해요? 자기 역할을 다 잃어버리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결국은 힘들어지고 그리고 미워진다.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예의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감화감동으로 화답할 때까지 그분이 얼마나 인내 갖고 지켜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요, 없는 것 같이 계세요. 내가 왕이다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게 그분의 겸손이기도 하고 그분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서 섬기며 그분이 함께 하심을 감격으로 하면은 그분은 우리 안에서 항상 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그 동행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항상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딴 데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으로 그거를 싫어하면은 그분은 아주 없는 듯이 안 보이시는 분이요. 안 들리시는 분이요. 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한테요. 하나님은 그 짜증받고 싫어함을 받을 그럴 짓을 안 하세요. 그것이 그분의 권위고 그분의 지혜예요. 괜히 찝쩍거리고 자주 가가지고 거기 가서 들락거려가지고 괜히 없이 여김 받고 미움 받고 싫음 받고 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용의가 있는 거지만 괜히 찝쩍거려가지고 자주 드나들어서 인간적으로 친해져가지고 욕을 당하거나 미움을 받거나 싫음을 받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그러한 공생애의 발걸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셨는데 그분은 자기가 누구하고 특별히 친해가지고 그 자기가 심심해서 아니면은 뭔가 놀아주려고 사람의 집에 들락날락하는 일이 없습니다. 가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일만 하고 하게 하시는 말만 하신 그분의 그 삶. 물론 그 마르타와 마리아의 그 집에 가셨지만 그 거기 여행할 때 가셔서 있고요. 특별히 이렇게 친한 그러한 사람들 열두 제자가 있고 옆에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렇지만은 그게 인간적으로 친한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것이 만남이었고 교제였지 예수님과 사람들의 그 어떤 인간끼리의 어떤 친밀함을 특별히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자기 이웃을 해치려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 이거는요 남을 해치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 보호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할 수가 너무도 있어요.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으라고 십계명에 있습니다. 거짓 증거는 거짓이라고 알고 하는 것도 거짓 증거지만 거짓인 줄 모르고 해도 참하고 다르면 진실하고 다르면 그것이 거짓 증거예요. 남을 쳐서, 남을 끌어내려서, 남을 해치고자 하고, 남에게 해를, 부담이나 어떠한 그 마이너스 점을 갖다 주는 그러한 증거, 그러한 증언, 그런 건 하지 말으랍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으로 연단한다 그랬어요. 칭찬받기 원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칭찬해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티를 이렇게 내가 뽑아주겠다고 대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낮춤으로 인해서 내가 정당화되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달리 나는 잘하고 있어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우리 본능 속에 숨어 있는 그 이기적인 것,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 어떤 육에 우리가 가진 본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쉽게 남을 해치고 남에게 대해서, 이웃에게 대해서, 형제들에게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돼. 우리는 이 사람이 이래 저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의 말하자면 한두 가지 알고 사람 전체를 그냥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옛날 일을 갖고 지금의 그 사람을 그냥 평가해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기엔 다 거짓인데, 참이 아닌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 50cm였지만 지금 150cm가 돼도, 180이 돼도 우리는 50cm에 있었던 그 키를 얘기하면 그게 지금 사실 아니잖아요. 그럼 키처럼 눈에 보이는 건 금방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을 마치 지금의 일처럼, 지금의 사람처럼, 키가 자라듯이 그 사람의 속에 그만한 시간 동안에 얼만큼 많은 일들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을 수도 있는데. 키는 뭐한 20살 되면은 정지한다 그러지만은 자라는 것이 내면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훨씬 더 다른 형태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알고 있던 선입관, 내가 들은 소문, 내가 가진 편견, 내가 가진 잣대 갖고 마치 지금도 그런 것처럼, 아니 한두 가지가 전체인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리고 정말이야 하는 거. 거짓말에 정말이라는 도장을 자꾸 찍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그거는 상대방을 때리는 거요, 자르는 거요, 찌르는 거다. 결국 상대방의 인격이나 상대방의 삶이나 상대방의 그 뭐든지 해친다는 얘기죠. 죽이는 결과가 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결과가 된다. 뭐 하나로? 거짓 증거 하나로. 내말 하나로. 그 사람에 대해서 괜히 아는 척하는 그말 한마디로. 나저 사람하고 친해.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 다 알아. 그러한 우리들의 어떠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해를 갖다 줄지 우리는 사실 생각지 않습니다. 남이 내게 말을 하는 거는 우리 다 민감해요. 남의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칭찬을 들으면 우리는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내게 그 마이너스 되는 말을 하면은 굉장히 그게 사실이라 해도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웃을 쳐서 말하는 거니까 이웃을 깎아내리는 일이에요. 찌르는 일이요, 때리는 일이에요. 해치는 일입니다. 그걸 사실이라고 덮어주지 않냐고, 그것을 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상대방을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로 상대방을 때리고 상처 주는 일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으셔요. 거짓 증거는 분명히 죄입니다. 거짓 증거를 안 하려면요, 내가 아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건 한 면뿐이라는 거. 그건 그때의 사실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지금의 사실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할때 우리의 말은 과장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사실이 사실로 증언할 수가 있는 거. 무조건 감싸주고 무조건 미화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로 증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그 전체적인 사이즈에서 얼마나 사이즈인지, 그거가 틀리면 거짓되잖아요. 아닌 거를 기라고 해도 거짓이고, 긴 것을 아니라고 해도 거짓이에요. 악한 것을 옳다고 해도 거짓입니다. 그러나 사이즈를 틀리게 말해도 거짓인 거예요. 마치 한두 개가 전체인 것처럼 얘기해도, 또그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까지인 것처럼 얘기해도,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이 그 내포한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단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을 비춤 받았을 때 사랑으로조차 하지 않는 건 사실 다 죄예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시기 있나, 비교 있나, 아니면 정죄감이 있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린 덮어주려고 해요, 허물을.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게 악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왜골된 발 같다. 우리가 환난 날에 의지하고 환난 날에 부르짖을 뿐,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날에 우리의 정말 의지할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힘도 없는 사람, 진실되지도 않은 사람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그거는 그 부러진 이 같다. 그 신용이 없는 자를 의지해봤자 오히려 더 아프게 되고 더 힘들게 된다예요. 부러진 이로 뭘 먹으면 씹으면 더 아프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골이라는 거는 저기 의족, 진짜 다리가 아닌 의족을 한 발을 의지해봐도 썩은 이빨이나 다친 발을 의지하는 것 같아. 다리가 성해야지 잘 걸어가고 잘 뛰잖아요. 그런데 다친 발, 그거는 그 걸을 수도,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결국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환난 날에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우리가 사람은 의지할 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믿지 말라라 그래요. 그거는 사람인 우리가 거꾸로 굉장히 상처받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말씀을 받아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신앙 고백으로 나는 엄마 아버지를 의지하고 온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다. 하나님이 아도나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 예비하심을 믿고 간 거거든요. 그리고 가는 그 발걸음 발걸음 계속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발한발 갔지 그냥 간게 아니에요. 이삭을 바친 것이 아브라함의 그냥 말이 아니었고, 또 그냥 이렇게 마음의 정함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너도 다 버리고 나 따르라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어또 변화산상에서 그 베드로가 장막 짓는 얘기를 했을 때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늘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통해서 내가 사람의 어떤 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가지고요, 한발한발 말씀이 있어서 따라갔는데 결국은 여호와 이레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 인도하고 갔다. 난 미국 가는 데에 아무 내 목적도 없었고, 내 바램도 없고, 나의 어떤 그것이 없었는데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서 따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초의 어머니에겐 섭섭하셨는가 봐요. 내가 엄마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실질적으로 엄마 아버지 도움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니까 애네 데리고 갔는데 도움을 안 받겠어요. 그리고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두 분이 사시다가 제가 애들을 어린애 넷을 데리고서 와가지고 같이 사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니까 이제 실질로는 엄마 아버지가 돕는데 내가 말로는 자꾸 나는 엄마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왔다. 근데 지금은 그러세요. 네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왔다는 그것 때문에 네가 연태 살아남았다. 내가 만약 사람을 의지했으면은 내가 가서 엄마 아버지가 의지할 만하지 못하다든지 엄마 아버지가 어려워하신다든지 그럼 내가 나자빠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어렵다 하신들, 엄마 아버지에게 내가 참 죄송하고 그런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고 산성되고 나의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아이들도 다 연태까지 20여 년 생활을 정말 보장하시고 또 보호하셨어요. 돌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식구들의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다요. 엄마 아버지가 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한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지켜주셨다를 우리가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남편을 의지하고 아이를 의지하고 목사님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은 그 사람이 병들거나 그 사람이 죽거나 그 사람이 직장이 없어지거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정말 그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고 슈퍼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의지가 된다면 지금 제가 몸이 아프거나 뭐를 못하면은 그게 그 아이들은 나자빠지는 일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죠. 각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서로 약해도 부족함이 없고 또 서로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우리는 나눔으로 부요함을 누릴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코끝에 호흡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죠.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서로 믿는다, 의지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끼리끼리 좋은 것 같아도 그거는 서로 물고 먹을 일이요, 서로 실망할 일이요, 서로 나자빠질 일이에요. 결국 사람은 자기 코끝의 호흡도 자기가 자기 손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살리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도 다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실망하는 일 없고 부끄러움 당하는 일 없고 그리고 서로에게도 나누고 서로에게도 유익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도 남는 일 없고 적게 가진 일도 부족한 일이 없는 그러한 나눔의 세계가 주 안에서의 세계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장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니까. 그분은 의지할 만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의지하면은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진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으니라. 참 말을 우리 잠언 보면 참 재밌게 표현하지요. 추운 날에 더 발가벗겨 놓는 것 같고 터진 상처에 식초를 덮어서 더 아프게 하는 것 같다. 성경은 배고픈 자 앞에서 트림하는 것도 죄라 그랬습니다. 나 즐겁고 나 기쁘다 그래서 슬픈 자 앞에서 힘든 자 앞에서 나만 즐겁고 나만 기쁘다. 나만 노래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심은 다 사랑을 좇아서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감사하지만 그러나 형제들 속에서 우는 자와 있을 땐 같이 울어야지요. 기쁜 자와 같이 있을 땐 같이 기뻐해야 돼요. 아픈 사람 옆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의 그 발걸음을 맞춰줘야 돼. 애기하고 걸을 땐 애기 발걸음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앉은뱅이하고 있을 땐 앉은뱅이하고 키를 같이 해가지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누워있는 병자들하고 있을 때도 뭐, 섬기는 자는 그 사람보다 눈높이를 높이 안 한다 그럽니다. 정말 식당에서 주문을 받아도 훈련받는 그런 점원들은 어떻게 해요? 무릎 이렇게 키를 낮춰가지고 의자에 앉은 사람들보다 조금 낮아져서 말을 해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주문받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해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이 하나님의 겸손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 좋다고, 나 기쁘다고, 나 배부르다고, 지금 주위의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너무 기쁘고 뭐할 때는 정말 상대방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안 보이게 됩니다. 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시 찾았을 때막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춰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빈축을 받게 되죠. 부인한테까지도 이제 빈축을 받게 되는데 그거는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를 잊어버릴 정도로 자기가 기뻤던 거예요. 그치만 그때는 언약궤를 찾아서 모두가 기뻤습니다. 그런 거 하고 지금 아프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나만 기쁘다라고 하는 거 하고는 지금 다른 얘기예요.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장에 쓴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것을 사랑을 좇아 구하라 그럽니다. 또 12장 제일 마지막에도 은사 뒤에 내가 더욱더 좋은 길, 보다 좋은 길을 가르쳐 줄 테니 하면서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무익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숨으로 사서 하나님이 전 세계보다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돌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영혼들, 그러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것. 지금 나만 좋고, 나만 기쁘고. 그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조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기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평강 그 자체시요. 기쁨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와 같이 그 보조를 맞춰주시는 분이잖아요.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신앙은 곧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내 식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하니까 받아 하는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어야 그들에게 유익하고, 그들에게 좋고, 정말 그들의 때에 맞고, 이것이 좋은 방법인지, 이것이 좋은 적당량인지,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틀리고, 양이 틀리고, 그리고 줘야 할 그런 어떤 장소라 그럴까? 그것이 틀리면은, 그리고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짐이 되고, 독이 되고, 해가 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하라. 하나님에게 듣고,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좇아 하라. 그것이 결국 지혜요. 그것이 옳은 것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 없음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사랑 없음을 고백드리며,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로 말씀대로 살게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나타내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들의 삶에서 열매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